요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많은 탐구가 있고,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뉴에이지 정신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0년이라고 한 그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성령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학교 가서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천해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음식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본 그와 같은 시대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옛사람이 돼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이제부터는 일을 해야 돼요. 기적이 없어요. 이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이 평범한 그런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금도 아침마다 만나를 주스러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나, 기적을 왜 베풀어 주지 않나 하고 오늘은 왜 불기둥이 없나, 왜 구름기둥이 없나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생각을 하고 살면은 과거 시대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4천년 동안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구약 시대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인데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파마다 교단마다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엄청 강조를 해요.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주로 구약시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거의 구약하고 비슷하게 해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천주교의 그런 의식 비슷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신약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 구약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침례교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또 순복음교회 이쪽으로 가면 성령님을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아버지를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던 시대가 구약시대고 이제 신약시대가 이렇게 열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시면서 그리고 신약시대를 여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사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살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던 33년 반 동안 거하시던 그 지상 생활하시던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지도 않고 어느 시대에 사느냐 하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래서 성령 침례 그와 같은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전시대는 이런 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 열려있는 그 시대 정신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일과 성령님에 대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정말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되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걸 판단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정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요즘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이야기하면 오순절 순복음 8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거든요. 뭔가 이것도 뭐가 잘못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근본주의 이런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서 성령님에 대한 거라 같은 설교와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한 것 같은 그 말씀 선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에 살 때 우리의 표준이 뭐냐 하면 성경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 있고 하나는 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근데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열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빛만 있으면 냉랭해져요 사람이. 열만 있으면 뜨거워지긴 하는데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열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이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표준,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고 이제 승천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메시아로 지금 영원히 통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내가 그냥 가지 않는다,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하는 그런 내용을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이 이 네 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위로자예요. 그 위로자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위로자라 그랬어요. 성령, 성자, 성부, 이 세 분이 다 위로자세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게 되면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그 위로자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면 이 한국 땅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 그 상태로는 더 이상 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17절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속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서 이 위로자가 오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오류에 빠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제 딸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뭘 부탁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부탁하면 들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인격을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인격을 걸고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인품을 가지신 그분이 오신다 그런 얘기지, 성령님이 무슨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답답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6절에 그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일 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이거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기억나게 해주신 것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서 15장 26절도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다.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어떤 단체에 가든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올려 세우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그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좀 유감스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서 좀 오랫동안 뭘 해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얘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일 하는 것을 성령님이 꾸짖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꾸짖음을 들을 때 사람이 듣고 돌이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 같은 일이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일은 마귀가 지금 흥황하고 들끓지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존재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 같은 존재로 이미 낙인이 찍혀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게 선포하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몇 가지 진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진리입니까? 모든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치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자기 거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누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면서 14절에 그분께서 그 위로자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영광을 바쳐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그거 외에는 성령님은 다른 것 하지 않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오게 될 그 성령님 그 위로자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셨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기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기간이 끝이 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디부터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쭉 해서 사도행전 16장까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1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다 이제 말씀해 주시고 4절 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무언가 약속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하신 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그 약속이 뭐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시대 정신이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받았어요? 성령님의 침례를 아직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면 이제 성령님의 침례와 충만이 이루어지냐 하면 열흘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열흘만 더 기다리면 그러면 성령님의 침례와 성령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 시대에 그 4천 년 동안은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2장으로 넘어가시니까 오순절날이 충만이 이르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여러분 충만히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성령님의 시대가 이제 충만하게 이르러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해서 지금 누가는 충만하게 임했다고 지금 충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서 교회 시대는 언제 마감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고 휴거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 시대가 되는 그 시점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겠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침례를 받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때 처음 열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연습을 하고 그래서 방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지금 표준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의 표준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2장 14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 이거 안 되겠다. 배 타고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의 주님이 되셨다고 이 베드로가 말문을 열고 지금 선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는다. 38절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돈입니까? 자식이 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갖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에요?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기대가 좀 되십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멸시하고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 선포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두 달, 세 달, 네 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선포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너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약시대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시체예요, 사람이 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성령님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선물이 그럼 누구에게 임하느냐, 너희와 너희 자손, 이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47절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제 힘으로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 찌르는 것과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물론 해야죠.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일과 말의 내용이 3장,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 어떤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그 앉은뱅이를 고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전체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서 이 앉은뱅이를 고치고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4장에 이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돼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려고 할 때 8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왜 이 이름으로 자꾸 가르치냐,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얘기예요.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게 너희가 찔러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아, 이게 어부에 지나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보더니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어디서 나왔어요, 이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또 30절에 가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9절, 20절, 23절, 30절 그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또 뭐가 나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구원받을 때 성령 충만 돼갖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지금 성경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갚으셨느냐. 이거 예수님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느 분이냐 하면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가서 보시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입을 열면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지게 돼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사도들에게 이제 손을 댑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왜 자꾸 이 가르침을 백성들 가운데 퍼뜨리냐. 제발 좀 입을 좀 다물고 살아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29절에서 32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얘기하면서 30절, 31절, 32절의 내용이 또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들의 반응이 매를 맞고 나서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술술 풀린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피니스, 그건 행복이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기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기쁨은 금방 떠나요. 상황이 바뀌면은. 그래서 여러분,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와요. 좋은 일이 우연히 생기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나쁜 일이 우연히 생기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쁨은 조이예요. 조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매를 맞는데도 기쁨이 생기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배가 파선이 돼갖고 또 어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 일이 어디서 생기냐? 성령 충만해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이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일꾼을 뽑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나 일꾼을 뽑을 때 일꾼의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5절 가서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선택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태양으로 얘기하면 열과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과 빛이 있어야 돼요. 믿음, 곧 진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뭐 믿는 거예요? 진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없어요. 예. 자, 이러는 가운데 예, 7장에 가서 보니까 순교하는 일이 교회 안에 처음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이 예,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돌을 들어갖고 이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죽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뭐라고 간구해요? 예,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예, 맡깁니다. 그 간구하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는 가운데도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왜요? 예, 이 신약시대에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죽을 때에도 지금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8장에 이제 넘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 이제 전도가 돼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18절, 20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돈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하는 데서 지금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성령님을 내 행위와 어떤 노력과 어떤 뭘 돈을 가져다가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산기도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셋째 날에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가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고서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 그 내용이요. 시몬이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안수라니까 성령님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돈을 가져다 주면서 내게도 좀 이렇게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이 선물을 살려고 그랬으니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이 다음에 휴거가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백만의 사람 한 번에 싹 하늘로 올리시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8장 39절 40절에 가서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 내시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소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 일도 지금 어떻게 누가 했다 그래요? 주의 영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께서. 주의 영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20절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그러한 지식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초점이 모여지게 되니까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즉시 입을 열어서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니까 뭘 하세요? 위로를 주신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 준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방인들의 회심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될 때 베드로 보고 고넬료에게 가라고 한 분도 누구냐? 19절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고넬료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라 그래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34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44절에서 48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처음으로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의 특성에 대해서도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 24절에 가서 보니까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뭐가 충만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다. 왜 성경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의 시대에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가운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13장에 누가 이방인 선교사로 처음으로 나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나가는데 이방인 선교사를 또 누가 세우느냐 2절 4절 가서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선교사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러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3장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마법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됐어요. 이럴 때 24절 가서 보니까 24절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마법사 엘루마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아 여기도 또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3장 14장 예, 선교 여행에서 선포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선포해요. 성령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드디어 15장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 보내는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15장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판결은 성령님이 하신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갔고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려고 하는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소아시아에서 선포하지 말고 저기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유럽 지방으로 처음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도 6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그 명령을 두느냐?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예 가는 것도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아시아만 하지 말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서 온 세상에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라고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그 이후로는 성령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은 성령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돼서 입을 열어서 오늘 같으면 플랜카드를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만이 예,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시작해서 죽을 때도 성령 충만으로 죽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잘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믿음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